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왔다.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우리 지체가 혼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자기 지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지체가 하여튼 몸으로서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혼자 독립되어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하고 의기투합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합심해서 좋은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같이 의기투합했던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또 어떤 원하는 자기 스스로 다른 지체로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의기투합했다 할지라도 또 이내 다시 무너져버리고 서로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몸을 떠나서 지체 그 개인 하나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몸으로부터 떨어진 지체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깨끗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깊이 잘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을 헐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관심 없고 우장전대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쟁취하려고 이렇게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은 힘대로 들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처음 전해지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들은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인데 과연 난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삶 아니면 지금의 삶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것은 상관없고 내가 우선 이것을 잡아야 내가 편안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것에 우선권을 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 지체가 다시 하나님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서로가 각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세상, 그런 인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은 악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고 아주 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귀와 어떤 악한 자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인생 다 그냥 헌납하고 심판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몸을 떠난 지체로서 자기 자신을 혼자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고단하고 힘이든가 왜 목적이 없이 이렇게 방황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만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혼자 지체로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붙지 아니하면 이 지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의 처한 세상이 있고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죠. 그 세상에서 우리는 건져내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쌓았던 우리들이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처소를 떠났던 지체들이 자기 처소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체를 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서로 등쳐먹으려고 모이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체로 온전히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몸을 이루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이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편입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악의 세상,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제대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찾으려고 여러분들 인생 허비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내용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우선해서 내가 먼저 그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내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터의 코너스톤, 즉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릿돌도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몸에 편입되는 과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물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차례로 볼 것인데 자 19절 읽고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말씀을 늦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늦게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예수 구원자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바울 앞에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듣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었던 사람하고 지금 듣는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열심을 내고 말씀을 제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차이가 없어진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에베소 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에는 너희가 손님이었고 그렇죠? 가끔 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뭐 교회에 와본다 하게 되면 손님으로 오는 것이고 또 외인으로서 잠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적을 두고 에베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차이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 1차적으로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먼저 말씀을 받은 자나 나중에 말씀을 받은 자나 일단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온 자들은 이제 거기서 같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율법을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복음의 교회에 오게 되면 율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전에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 이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같이 붙어 있죠. 율법도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의 교회 이 기독교는 결국 유대교의 경전인 그 구약을 포함해서 또 예수의 행적이 기록된 그 신약, 이것을 같이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배웠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율법하고 복음을 같이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밝은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늦게 온 우리들도 이제 구약을 연구하고 또 성경도 몇독하고 하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아주 아름다운 노력인 거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내는데, 아무튼 그런 우리하고 먼저 유대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하고 서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데서는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내는 자만이, 오직 그 자만이 참다운 생명 안에서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율법을 먼저 알았다, 내가 율법을 늦게 알았다, 이것은 별 차이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는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먼저 온 자들은 이 말씀을 먼저 들었죠. 그러나 좀 나중에 온 자들은 이 말씀을 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한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이는 오직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 이 자들만이 정말 복된 자이고 이 자들만이 인정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네들이 이전에는 좀 저쪽에서 좀 뒤처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누구나 다 동일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자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자가 인정받고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들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말씀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이전에 내가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말씀 내가 듣지 못했다, 늦게 들었다 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2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사도들하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교회에 털을 닦는 사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텐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터위에, 너희 그 고백의 터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사도들의 어떤 고백, 사도들이 가르침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근본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예수의 직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은 사도들이죠. 예수를 직접 만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사람들, 이들이 사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봤을 때도 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는 그래서 사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를 직접 따라 나선 그런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직접 받아서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사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걸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감사해야 될 일이지, 사도들 없는데 왜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도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생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거 아주 미련한 판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에서 선지자는 뭐 앞으로 이 일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데, 뭐 신약에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는 우리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리 안다는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 오는지를 미리 얘기해 주는 자들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선지자들도 그 이 사도들의 얘기를 받아서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교회에서의 역할은, 이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분유하게 됐을 때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그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가냐 가지 아니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뭐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그 뒤에 선지자들을 따라 보내죠. 선지자를 따라 보내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여러 말로 권면해서 그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피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게 하자는 그 결정을 내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거기 선지자들이 따라가죠. 자 사도행전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인데 그들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서 굳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어떤 불평불만한다거나 딴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지자들은 사도들의 어떤 의도를 알고 생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는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죠. 그렇게 딴 헛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너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미리 아는 것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무지한 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도 나한테 유익이 있어? 나에게 돈이 생겨?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 교회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분유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쟁취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것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죠. 그러면 이 몸 전체가 여러분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지체 혼자 여러분을 위해봤자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 지체가 몸에 붙어서 몸 전체가 여러분을 위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게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걸 보는 것이고 뭐 선지자가 아닌 자들은 무미한 자들은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뭐 먹기 급하니까 그것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생명을 받은 다음에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때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잘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도 어떤 소란이 있을 때도 어떤 선지자는 소란을 잠잠케 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의 소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용시키고 권면시키고 대적해서 그들을 눌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하면서 그 소란 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누가 이나 잘하면 해봐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뭐가 뭐지 영적 눈이 흐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들과 한마음 돼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전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되고 교회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조용히 시켜야 되는 것이 그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똑바른 일을 하게 되고 생명에 관한 일을 미리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은 사도와 선지자는 둘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은 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기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죠. 똑같은 교회니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터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갑시다. 이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죠. 그 터 위에 그 지식 아래 그 인도함 아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터는 무너지는 터이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참다운 사도와 선지자를 만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닦는 터가 어떤 터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책망받고 조명을 받아서 세상 생각을 다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막힌다면 허물어지고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픈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아프지만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죠. 그렇죠? 여러분이 듣던 안 듣던 이 얘기는 계속 여러분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사도와 선지자에게서 여러분에게 세워지고 깔려지는 그 터가 바로 이 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터를 사도와 선지자에 의해서 닦은 터는 그 터는 가짜 터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 터는 무너질 터 모래 위에 여러분들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터를 닦아서 그 위에 여러분 세움 받았기 때문에 이 터는 무너지지 않는 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무너지지 않는 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 터는 누가 닦느냐면 사도들이 닦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사도와 우리 터를 닦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닦은 터인 것이죠. 이 터 위에 에베소 교인들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바탕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기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터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죠. 모퉁이돌 또는 머리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터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한 그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사도 바울의 특색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자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섬세함이 같이 들어갔죠. 베드로가도 털을 닦게 되면 그리스도의 털을 닦게 될 텐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어떤 이 우직함과 어떤 이 강건한 굳셈, 이것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터는 사도들이 닦은 터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특색이 그 터를 닦은 그 사도들의 특색도 같이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반면에 그 머리돌은, 그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는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퉁이돌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터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모퉁이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계시록 2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열두 기초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초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4절까지 시작.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은 열두 기초가 있고, 기초석이라는 것은 의역이고,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기초라는 것이 열두 사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 기초가 열둘의 어떤 다양한 다양성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기초는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기는 맞습니다. 열두 기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특색이 있는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특색이 배어있는 그런 기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위에 그들이 그의 건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라나는 것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 뒤에 말씀 보십니다. 이제 건축과 건물과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는 내용하고, 또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얘기하고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사람 및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과 선지자가 쌓아놓은 그 터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서 이들이 세우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니까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털을 닦아놓고, 털을 닦아놓은 후에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유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나게 되면 이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들은 건물을 계속 증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건물이 자라나고 증축이 되느냐, 건물 계속 지어져 나가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들이 무너져 내려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물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건물로서 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조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라날 때 계속 책망받고 조명받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 이 연단이 그칠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주님께서는 뭐 별 다른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렇게 저에게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책망받고 조명받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좀 빨리 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주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내가 널 고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한 말씀 앞에 나와 있어서 열심만 내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나를 고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열심을 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할 것 때문에 잘못 예수 믿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조명할 때 난 열심히 잘 견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열심을 내서 고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열심히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건물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죠. 다 증축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도록 지어져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을 어떤 학자들은 이 우주적인 교회다.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얘기는 전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계속 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그 큰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완전하게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은 내 자신을 얘기하죠. 내가 자신이 자라나는데 내가 이 자라나는 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책망받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개인이 지체로서 자라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지체로서 자라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같이 묶어놓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 몸의 지체로서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체로서 교회 몸의 한 지체로서 자라나는 것을 그 측면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각 지체죠. 여기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 각 지체로서 자기가 맡은 특기를 발휘하고 달란트를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한 지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고쳐나가는 것이 제대로 여러분이 건물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지체가 이 몸 안에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점점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자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은 혼자 자라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옆에 연결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고 여러분들 형제들도 자라든지 쉬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무튼 다 서로 예전에는 혼자 지체가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이 자리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형제들과 분리된 게 아니라 다시 붙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형제들은 전부 여러분과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전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깨끗함을 고치고 다 온전히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전부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각자 그 자리에서 큰일을 감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 커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삐그덕거리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여러분에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만 먼저 잘 자라나게 하시면 지혜롭게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렇게 이 몸의 지체로서 자라나게 되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다 자라나게 되면 몸이 완벽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기서 완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이 몸의 지체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서.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 각 개인이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각 개인이, 뭐 개인이 자라는 거하고 몸의 지체로서 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2장 2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딴 사람 얘기하고 너희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몸의 지체로서 자라난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측면으로는 너희가 네 개인이 지체로서 자라난 이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체로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거죠. 이전엔 나의 안에는 누가 거했어요? 어? 귀신이래. 그렇죠. 하나님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실체가 없는 그 헛개비가 거하고 있었으니까 귀신의 처소였다고 얘기를 하죠.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안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걸 고치죠. 우리가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밀었기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게 고침받는 것입니다. 나는 우아하고 나는 내 안에 귀신이 이미 떠나갔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고침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해주길 바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세상에서 힘들 때 좋은 얘기 해주죠. 그런데 이제 고침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옛사람이 못 박힐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지시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고침받을 때. 지금은 모르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상하고 지식적이고 멋있게 생기고 깔끔한데 무슨 뭐 귀신이 처소라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인생은 삐그덕거릴 것입니다. 그게 이 안에서 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빛이 조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온 만큼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온 만큼 어둠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교회 건물로서 교회 지체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그것도 교회도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개인이 자라남이 교회 몸으로서의 지체가 자라납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말씀을 나눌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은 나의 자라남과 교회가 자라남 같이 묶여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는 우리 개인의 어떤 자라남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에 붙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그런 나에게 고침받는 것이 전체의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두 측면에서 근데 개인이 자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몸으로서 또 자라난, 지체의 몸으로서 자라나는 그런 측면과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하고 저것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하면 저것도 같이 되고 저것하면 또 이것도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 교회에 왔지만은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없죠. 전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자의 지체로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참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큰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들도 교회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와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뭡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들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교회 몸의 큰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도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닦아놓고 터 위에 내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내 자신의 건물을 세워야 되죠. 이렇게 세우게 되면 교회도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물로서 이 형제들과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했고 이제 맨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너희 지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면 이제 교회의 몸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정말 교회의 큰 지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자가 된다. 이렇게 야담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선 내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그것은 결국 내가 형제를 보는 눈도 같이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정말 이 교회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서 하나도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는 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의 큰 지체로서 큰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